오늘 본문에서도 이 나오미의 애매한 신앙은 우리를 이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이 나오미의 가족이 원래 신앙이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자기 가족들이라고 한번 잘 살아보자 해서 이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했지만 그 이민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국이 다시 잘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이런 또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나오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지요. 비록 잘못된 선택해서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 근본에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첫 구절 15절에는 또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반은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았지요. 그때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그 당시 개념에서 이 모압의 신을 섬기러 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요즘과 달리 당시에는 이 민족마다의 신이 달랐고요, 어떤 땅에 산다는 것은 이그 민족의 신을 섬긴다는 말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어느 정도 같은 것이 우리가 다른 뭐 나라에 이민을 간다거나 하면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쫓아 살아간다라는 그이 전제가 있듯이 그 당시에는 그 민족의 신, 그 땅의 신을 섬긴다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럼 이 나오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지? 이 당시 모압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 이 그모스 신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29절이나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 신입니다. 나오미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그노스신이 다스리는 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들을 지금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새 남편을 얻으라. 돌아가서 이 그노스신을 섬겨라.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오히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도 믿지만 그 외에 다른 신들도 이렇게 참잘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기를 읽는 독자들은 무척 실망하게 되죠. 사실 이런 타락한 믿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 이런 믿음, 특히 아리까리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는데요, 정말 참이 멋들어진 신사처럼 다른 신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좋고, 뭐 알라를 섬겨도 좋고, 뭐 부처를 믿어도 좋다 생각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나만 뭐 하나님 믿으면 되는 이런 믿음,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상한 믿음입니다. 나오미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처럼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며느리들을 이그 모압의 신, 그 그노스에게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상식이었으니까요. 영국은 문화 자체가 달라서 뭐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한국에서는 참 그런 신앙인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그 신앙 좋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 살아가는 사람이 명절 때 되면은 제사상 차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막 절도 합니다. 자기가 안 한다고 해도 남이 거기 막 절하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요. 자기 눈앞에서 그 조상 귀신 섬기고 있는데 마음 아파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오미 같은 태도입니다. 결함 있는 믿음이죠. 귀신과 하나님을 같이 인정하는. 말이 같이 섬기고 인정하는 것이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나오미가 아니라 룻의 대답을 들으면서 위안을 얻게 됩니다. 이 룻이 주인공도 아니고요, 룻이 그 대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룻이 이스라엘 자손인 것도 아니죠.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이 단계에서는 룻의 믿음도 성숙하지는 못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뒷장으로 가면 우리는 이 룻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지는지 볼수 있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었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오르바가 간 길을 따라가서 이 모압의 신, 그노스 신을 섬기라 했지만 룻은 한사코 거절합니다. 본문 16절에 나오면 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어로는요, 동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지금 자연스럽게 동사를 넣어가지고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에는 매우 강력합니다. 명사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멕, 암미, 윌로하이크, 엘로하이. 이딱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이 영어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요.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를 살리지 말고 그대로 번역을 하면 Your people, my people, your God, my God이라는 이네 가지 명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색하, 동사 없으니까 매우 이 문장이 어색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그 강력한 어조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네 가지 단어를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번역을 유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넣었지요. 중간에 동사 없이 그냥 명사가 네개 나열되어 있으니 매우 강력하게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지금 다 알고 있다시피 룻은 모압 사람 아닙니까? 룻께서 계속 강조하는 바죠. 워낙 독특하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고백은 모압 백성, 나의 백성, 모압 신, 나의 신이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어머니 나오미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강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룻기 초반부를 읽고 있다고 하지만 룻기를 다 살펴본다고 해도 이거 뭐 금방 살펴봅니다. 뭐 짧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사람을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핏줄이 되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우 독특하죠. 이 성경 중에서 이방 사람의 이름을 딴 성경 유일한 성경 아닙니까? 룻기. 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이방 모압 사람의 그 이름을 딴 성경책 한 권, 유일한 한 권. 이 룻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예비하셨는지 우리 알수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 가진 선민 상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선하게 택하신, 우리 선택된 민족이다. 이러한 생각. 구약 시대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너희 민족이 아니라 그 모압, 그 이방신 섬기는 사람 가운데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집안이 뭐 대단했던 것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정말 매력 없는 집안이었어요. 자기 가족들 막못 먹고 살게 되니까 자기 가족들이라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이민 갔다가 이민 생활 실패하니까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요. 염치불구하고. 정말 매력없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열해 보이죠. 우리나라 못살 때는 저공차 이민 가더니 우리나라 다시 잘 살게 되니 돌아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의 며느리 이 룻을 선택하셨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하지만 우리가 알수 없다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면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가치가 빛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룻을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 싶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면 정말 그 룻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대단한 것 아니고요. 사람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뭐 무슨 민족의 영웅도 아니고 존경받는 위인도 아니고요. 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만 해도 문득문득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나를 하필 선택하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남보다 내가 무슨 나은 성품을 타고난 것도 아니고, 뭐 삶이 거룩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길을 따르라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왜 나보다 더 나은 인품 가지고 실력도 좋은 저 사람 택하지 않고 나를 택하셨나요?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지요.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묻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운동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전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참 성품도 좋고 막 실력도 대단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 저 사람 사용 안 하시고 왜 나를 사용하시는가?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우리 물을 수는 있지만 답을 알수 없습니다. 우리 실존이지. 이를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은혜. 룻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을 향한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향한 은혜였습니다. 룻을 통해 다윗 할아버지가 나오시고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방인 여자, 이스라엘 핏줄이 아닌 여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은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알수 없어요. 당연히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해하지 못했지요. 18절을 보니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할 말이 없었다는 표현입니다. 나오미도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 몰랐습니다. 지금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만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싶지요.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면 답답하니까 그래도 뭐막 매달리긴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깨달을 수 없을 때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베들레헴 작은 촌락이지요. 외지 사람 오면 금방 티가 납니다. 마을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오래전 마을을 떠나서 이민 갔던 가족이 다시 돌아왔으니 이슈가 되었겠죠. 아이고 저 가족이 이민 간다더니 다시 돌아왔다. 묻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 이름 뜻이 기쁨, 뭐 희락 이런 뜻인데요. 나오미가 그 초췌했거든요. 외모가 말합니다. 지금 외모를 말하는 겁니다. 외모가 초췌했고 외모가 많이 늙어버렸습니다. 험한 일 당하면 그 외모가 상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니 나오미의 외모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가 기쁨이냐라는 이 반어적인 물음입니다. 이민을 가서 뭐잘 먹고 잘 살자 이민을 갔으면 얼굴에 이 기름이 흐르고 이렇게 뺀질뺀질해져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초췌하고 얼굴에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자가 정말 나오미가 맞냐라는 질문이죠. 나오미는 그 감추지 않습니다. 나를 나오미, 즉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즉그 마라라고 불러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이 말은 이 나오미의 심정을 잘 나타내 줍니다. 고국에 돌아온 그 심정이 괴로움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네번 언급하고 있는데 그 호칭이 독특합니다. 20절 끝에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라고 하고요. 그 21절 첫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마지막으로 다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네 번의 호칭이 전능자, 여호와, 여호와, 전능자 이 순서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샤다이, 야훼, 야훼, 샤다이 이렇게 됩니다.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샤다이는 전능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수식하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우리는 그엘 샤다이라고 하죠. 여기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처음과 끝에서 전능자, 즉 샤다이라고 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함으로 나를 괴롭히셨다라고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 나오미의 신앙은 그 요즘 많은 신자들이 가진 믿음의 형태를 보여주지요.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그 혼합신, 이 신도 인정하고 이 신도 인정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매우 또 다른 그 잘못된 점을 보여줍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고 하는데요. 나오미가 언제 풍족하게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까? 젖과 꿀이 흘러야 할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아 우리 가족이라도 한번 먹고 살 길을 찾아보라고 해서 이 이방 땅 그노스 시내의 땅으로 스스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만일 이 풍족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을 뜻한다면 나오미 말은 틀린 셈이지요. 하지만 이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이 집안의 남자들, 즉 남편과 두 아들을 뜻하는 것이라면 또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즉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셨다라는 뜻이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셨다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나오미가 어느 정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 주신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구실로 이방인의 땅, 이 모압으로 이민 간 것에 대한 징벌임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회개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말, 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탓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이 괴롭히니까 내 인생이 괴롭다라면서 괴로움, 나를 이 괴로움, 나오미가 아니라 이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알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룻과 이 나오미를 괴롭히는 과정입니까? 정반대인 겁니다. 지금 엄청난 복을 설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별것 없는 이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고요. 훗날 인류의 구세주 예수가 탄생합니다. 그만큼 큰 복의 이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지요. 이 사람은 모르거든요. 당장 현실에 현실이 내가 처한 현실만 눈앞에 들어오지. 그이 우리 지금 현실이나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거든요. 제 눈앞에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몸이 병들고 뭐 자식들 잘안 되면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괴롭힙니까?라고 묻습니다. 내가 누릴 자격도 없는 엄청난 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하거든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보면서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이 사도들이 죽음도 감내하면서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은요, 뭐 대단해서 대단한 용기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일을 봤거든요. 나오미는 그거 못 봤던 거지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 가정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1장은 희망의 싹을 보여주면서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22절이죠. 다시 한번 모압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말이거든요. 이 모압, 이 모압에서 데리고 온다. 이 이스라엘의 희망과 구원을. 이 상식의 파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는데, 구세주가 나오는데, 모압 지역, 모압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볼이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일렀다라고 하죠. 1차 수확이라면 아마 3월 초일 것이고요. 2차라면 4월 말경이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이 떡집이라는 뜻이라 했죠. 이 떡집에 이제 풍성한 곡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암시를 보여주며 지금 막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 전체의 구성입니다. 1장 1절에서 시작할 때는 베들레헴, 즉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1장 마지막 절에서는요, 베들레헴, 이 떡집에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희망을 보여주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문학적으로도 참 그 흥미진진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롯과 나오미,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혈통인 나오미는 오히려 룻보다 믿음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신, 이 섬기는 곳으로 며느리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주 강권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오랜 시간 이방 땅에서 생활하면서 이방신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너는 부처님을 믿어도 된다라는 이 신사적인 태도이지만 옳지는 못한 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태도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가진 태도이기도 합니다. 옆에서 불쌍히 절을 해도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뭐 나오미와 같이 이 때묻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걸 신사적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룻이 순수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르겠다 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도 나오미는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기에 바쁩니다. 자기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면은 우리가 거절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 좋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거절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 룻과 나오미에게 그런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방적인 은혜를 쏟아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지. 그런데 뭐 사실 그런들 어떠합니까? 뭐 깨달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못 깨달아도 은혜 받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듯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줄로 믿고 이 감사함과 기대로 가득 찬 이 순간순간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